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영국 윔벌든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은 로저 페드러가, 스위스 사람인데 로저 페드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세계 프로 테니스 선수들 중에 1, 2위를 차지하는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경기에 나서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다 못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결승 대회를 했는데 그때 입장료만 1인당 최저 1,800만 원. 그 1,800만 원 티켓 사야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이제 마쳤죠. 그리고 이들의 몸값이 천억대에 이릅니다. 천억대. 몸값이 엄청나죠. 얼마 전에 코리아 헤럴드 경제신문에 실린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8,000파운드, 우리 한국 돈으로 약 1,178억 원, 천억대입니다.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몸값은 미국 경제신문 포브스에 의하면 최대 9,600만 달러, 9,6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112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의 몸값이죠. 만약에 이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자기 팀으로 영입하려면 이런 천문학적인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의 명문 구단에서는 이러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원하는 선수들을 자기 구단 선수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문학적인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사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과금보다 더 비싼 자신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프로 선수들의 몸값이 천문학적인 비싼 가격이지만은 우리들의 몸값은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와 영적 세계에서는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몸값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망령된 행실이란 뜻인데 여기에 헛된이란 헬라어 원어는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텅 비었다, 어리석다, 가치 없다는 뜻입니다. 헛된이란 말 단어의 뜻이. 그리고 헛된 행실이란 가치 없고 허무하고 텅 빈 헛된 행실, 또 우상을 쫓아 살던 타락된 어두운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구속받기 이전에 살았던 우상 숭배의 삶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결국 가치가 없었던 삶, 텅 빈 삶, 허무하며 저급한 아주 저질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속함을 받은 것이란 말은 원어의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뜻은 전쟁포로나 잡혀간 노예에 대한 몸값으로 지불된 돈이란 말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 이것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 포로를 되찾아오다,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속하다는 뜻은. 그러므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란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어두운 우상 숭배의 행실과 마귀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었고 또한 죄의 노예로 거기에 매여 있었던 곳에서부터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어주고 풀어내어주셔서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다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예의 몸을 보배로운 몸으로, 존귀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최고의 몸값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값은 이 온 우주보다도 더 비싸고 더 놀라운 몸값을 가진 그 피를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상이 물려준 노예 같은 하루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존귀한 피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값비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란 뜻이고 그 의미입니다. 영국의 찰스 블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핏방울, 그 피는 대속의 효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배롭다라고 정확히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5천원짜리 장난감 비행기하고 보잉 747 전보 비행기하고 그 가치는 비교가 안 되죠. 보잉 747 전보 비행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4,330억 원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요. 다 알고 있었나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떠다니는 이 보잉 747 전보 비행기가 가격이 얼마냐? 4,330억 원. 30억 원도 많은데, 300억 원도 많은데, 4,000억. 4,330억 원이에요. 전보 747 비행기가. 그런데 그 비행기하고 5,000원짜리 장난감 비행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냐? 원래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가진 5천원짜리 장난감 비행기에 불과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적으로 감각이 안 오는 분들은 알 수 없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난감 5천원짜리 비행기와 같은 존재들, 너무 헐값, 너무 저급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존귀한 피로 대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4,330억 원짜리 보잉 747 전보 비행기 같이 비싸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만 하죠. 500원짜리 장난감 비행기 같은 존재였는데 4,330억 원짜리 전부 비행기처럼 가치가 급상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때문에?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몇 원짜리? 우리는 500원짜리가 아니고 5천원짜리가 아니고 5만원짜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얼마짜리예요? 그 정도 가격. 뭐 짜리 그러면 그 정도로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비싼 몸값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산 보배로운 백성이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가장 밑바닥에서 벌벌 기던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값비싼 성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주 비싼 고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주 몸값이 최고라는 예수님 자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책 중에 가장 읽혀지지 않은 책, 가장 읽기 지루한 책, 그것이 역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은 역대상 1장에서도 9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을 지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히브리 지파들의 공식적인 계보, 즉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요, 무려 500명이 넘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에 2명 내지 3명의 이름이 그것도 발음도 잘 돌아가지 않는 이름이 석자가 아니라 뭐 8자가 되는 이름도 있고요. 2자가 되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발음할 수도 없는 이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역대상 1장에서도 9장까지 딱 읽으려면 지루하기 짝이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을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 딱 따르면 넘어가버릴까? 성경이니까 읽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해요, 이름들. 그냥 버뜩 넘어가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보석이 하나 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그 9장까지를 반지라고 보면 그 반지에 붙어있는 보석같이 빛나는 영롱하게 빛나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오직 야베스에게는 장장 두 구절이나 화려를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야베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 중대한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무려 500여 명이 넘는 히브리 지파 인물들 중에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가장 몸값이 최고로 나가는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존귀한 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굉장히 복이 없고 비천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의 어머니의 삶이었지만은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도 너무나 어렵게 난산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수고로이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는데 어떻게 존귀한 자로 세우느냐, 가장 몸값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싼 사람으로 세우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셔서 그에게는 어떤 환난도 만나지 않도록 하심으로 그를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야베스 같은 자들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값비싼 보배로운 피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로써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송맹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963년생으로 올해 57세입니다.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는 장애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온 사지가 뒤틀리는 것이 뇌성마비의 특징이죠. 이렇게 온 사지가 뒤틀린.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생명은 끊졌지만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행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어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하루 종일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 교문과 건물만 바라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 못 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학교 오가는 친구들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울며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자 라고 결심됐지만 자기 몸을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직접 찾고 만나보자 라는 결심이 들더래요. 그 이렇게 뒤틀린 그 몸으로. 그래서 그가 교회당에는 나갈 수 없고 자기 방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새벽에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후로 그의 마음에 계속 시가 떠오더랍니다. 놀라운 시상이 떠올라서 계속 입에서 시가 줄줄줄줄줄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 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불구의 장애로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어두운 행실과 마귀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었고 또한 죄의 노예로 거기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를 주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남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행복한 자가 되게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배로운 자로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그분이 사지가 뒤틀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국교회에 믿음의 세계에 아주 값비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11년 9월호 월간 플러스 인생 신앙계에서 인터뷰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에덴의 동쪽이나 제중은 같은 드라마를 제작하지 못하는가? 모든 교회가 연합한다면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물질들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 되어 미디어 문화 사역 기금들을 모으고 인재를 키워내는 일, 기독교적 마인드가 면면이 흐르는 훌륭하고 수준 높은 영화들과 다양한 공연들,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 글을 보면서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작품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내야 한다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말한 송맹희 시인은 정말 보배로운 자구나. 정말 비싼 자구나.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내성마비로 사지가 뒤틀린 이런 참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해보면 가치 면에서 떨어질지 몰라도 그의 정신적인 그 신앙적인 가치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노예 몸값을 예수님 짜리 몸값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교, 불교, 미신 이게 세 가지가 짬뽕이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민족 대부분이다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 외에는 불교 신앙이니 유교 신앙이니 유교 신앙이니 미신이니고 미신이 불교고 불교가 유교고 유교가 미신이고 미신이 불교고 불교 유교 유교 미신이 이게 짬뽕이라고 돌아가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저 법당에다 자기 이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미신을 믿고 토정비기를 보고 이건 완전히 잡동사니가 묶여서 있는 잡동 종교죠. 우리 한국 토속민족 이 종교는. 제가 그런 가정에 자랐어요. 예. 절에 갈 때는 절에 가고 제사 지내는 제사 지내고 예. 또 그래 나무에 가서 뭐 이 갈 때 하고 논두렁에 가가지고 또 이 제사 지내는데도 저는 많이 달달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우상 숭배의 행실과 마귀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었고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마귀를 달래야 한다는 무당의 말에 속아 수많은 구슬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한 달이 멀다고 구슬했어요. 무당굴레다. 깽가리를 치고 그냥 북을 치고 난리. 그래서 구판을 부린다 그래요. 구슬치고 구슬. 그렇게 매여 살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불행한. 그 길로 그냥 갔다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설려주심으로 대속의 몸값을 저를 위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저는 최고의 몸값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저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사에게 함께 하시며 힘들고 위험하고 대적이만 낙심될 때마다 친히 나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고 아무런 쓸모없었던 저를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여러분들과 꼭 마찬가지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저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배로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물 정말 고귀한 선물입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다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선물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은혜의 선물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생리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믿음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망과 믿음, 믿음과 소망이 동의어로 써지고 있습니다.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없으면 믿음 자체도 공허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만 소망을 둔 것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구문이 여기에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견해는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의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믿음과 소망이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은혜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가 변경될 수 없는 맹약관화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게 하시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선물이 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참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분이 혹 계시죠? 그렇게 좀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그러나 또 반대로 안 믿을래야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저처럼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분들이 있죠. 이게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그 비싼 피를 흘려서 산 분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을래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참된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그 반대의 사람에 비하면 기적이죠. 이거는 큰 은혜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주님은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믿음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런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을 말하기는 말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 살았을까? 책에 보니까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소크라테스는 말 안 하고 다른 위인들은 말 안 하고 그 예수님만 유독하게 교회에서는 저렇게 말하지.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이게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비하면 믿어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 믿어지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랄한 자였는지, 예수쟁이 그러면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그의 얼굴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크나큰 박해를 가함으로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사울이.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한 극렬한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 옛자만 들어도 그냥 기분 나빠하고 닭살 돋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사울이었어요. 하루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도를 따르는,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탁 잡아다가 가두어서 사형을 시키든지 감옥에 가뒀는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빛이 있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100배나 더 밝은 아주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 자기 위에 쫙 비추고 그의 몸을 휘감듯이 쫙 비쳤습니다. 그 강렬한 하나님의 빛 앞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이 갑자기 쫙 빠지면서 땅에 그대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악랄한 사울을 거꾸로 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사울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음이 아닌 무서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Who are you, Lord?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져.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방했던 비방자였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었냐?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박해자여 폭력까지 동행했던 폭행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여 복음의 해방자여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의 방해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고 공포의 대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에게 잡히면 스데반처럼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그렇게 포악하고 비방하며 박해를 일삼던 사울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이 그에게 공짜로 임해서 믿음이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믿음의 은혜가 몹쓸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선물은 그건 공짜로 준 거거든요.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이기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양에 살았는데 평양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평양 장터를 지나가던 중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파란 눈을 가지고 노란 머리카락을 가지고 키가 훨씬하니 그 성경책을 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기풍은 반사적으로 자기 발밑에 돌멩이 중국만한 돌멩이를 이렇게 주서다가 선교사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힘껏 선교사의 머리를 향해서 빠개지도록 빡 던졌습니다. 날아간 돌은 사무엘 마피아 선교사님의 턱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사무엘 마피아 선교사님 연세대학을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깡패에게 돌에 맞아서 이 턱이 내려앉았습니다. 마피아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고 이기풍은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이기풍은 깡패이면서 그래도 담배 피는 옛날에는 이 대를 가지고 길쭉한 담배대가 있었는데 그 담배대 그림을 그려서 이걸 한 묶음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하나 살아는 안 사면 또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는. 담배대를 한 묶음 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팔다가 그가 마페 선교사를 돌로 때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이기풍의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쳤을까? 언제든지 만나면 사과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종일 담배대 팔다가 집으로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마루에 누웠는데 잠이 깊이 팍 들었습니다. 누워 자던 이기풍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뒤바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꿈에 하늘이 갑자기 열리더니 밝은 빛 속에서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 부드럽고 강렬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꿈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기풍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생전에 눈물을 흘릴 줄 몰랐던 심령이 깡마른 평양 깡패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이 되어서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서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길로 이기풍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후에 선교사님의 안내로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제주도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믿음의 은혜는 깡패, 폐륜의 사람도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은혜를 주심으로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논리 정리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선물인 믿음과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부정가금 명령형으로 된 문장입니다. 영어 영문법에는 없는 헬라어 문법에 부정가거형이 있습니다. 부정가거형, 부정가거형은 그것이 명령형으로 될 때 단회적이면서 한 번 명령하는 건데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명령을 떠날 때 사용하는 문법적인 용법입니다. 이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 없이 변질됨이 없이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와 똑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라. 요한일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전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다는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냐. 자, 여기 보세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nothing. 믿음이 있다 해도 아니다, 그거는.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믿음이 좀 없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니. 그러겠죠? 근데 저에게 사랑이 좀 부족해요는 별 문제에서 안 삼죠. 그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것도 이거는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할 줄 모르면. 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사랑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다 믿어도 교회의 어느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 마귀죠. 이것이 요한 1서의 해석이고 베드로전서 13장 1절 3절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믿음 있고 사랑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 세계에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인데 누구인지 드러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미워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다. 믿음만 믿고 사랑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이 없어집니다. 시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정도껏, 사랑은 철저히 조건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춘 사람만 사랑하고 내 비위에 거슬리고 맞지 않는 자는 사랑 안 해도 된다고 심지어는 미워하면서도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써야 됩니다. 사랑 위에 써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줄지라도 여기에 나옵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이건 뭐냐면 순교의 제물이 될 정도로 신앙이 특출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만든 신앙.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마귀 자녀를 하나님 보여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고 특정한 사람을 시기하고 이것은 그 사람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자는 믿음이 아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천상에로부터 내려온 금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존귀한 자라면 그런 귀한 자라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으며 살아감으로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